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7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이 그 당시 그들에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인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 앞에 어두운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데 40장 말씀은 후반부의 소론에 해당되어지고 이제 본론적으로 41장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사야 41장부터 48장에는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주인으로 등장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49장 1절부터 50장, 56장 8절까지는 이제는 고레스가 아닌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번에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면서 세상 열방들과 우상들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배경은 죄인을 법정에서 출두 명령을 해서 그들을 심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1절 하반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판정에 호출 받은 이들이 누구냐? 섬들과 민족들, 바로 그들이 이 재판정으로 출두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으로, 즉 이방 나라를 법정으로 소환하여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이 메시지를 담는 틀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이런저런 변명과 변론을 듣기 위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 나라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절대적 권위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의 형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사도 야고보가 증거한 바대로 그분은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는 이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이방 나라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낯선 땅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0년도 아니고 일제강점기처럼 뭐 35년, 36년도 아니고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풍족한 사랑을 주고 또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자녀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때로는 아빠 엄마의 목을 꼭 안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나 엄마 너무 좋아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인해서 꾸짖고 징계하면 때로는 자신을 안고자 하는 부모를 밀쳐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서 부모의 품에 안기긴 하지만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족한 복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낯선 땅 이방 나라에서 징계를 받자 그들은 뭐라고 자신들의 회의를 표현했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송사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1절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땅에 사로잡혀와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실제적 변화,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말씀만으로 위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해서 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런 역사로 언약 백성의 역사가 끝나버릴 것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결국은 불러서 고토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법정의 세상 나라를 호출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내시고 이 모든 상들을 섭리하시는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만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법정에서 세상 나라를 불러 그들에게 신문하고 변론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개정해서 이방 나라를 호출하기는 했지만 뭐 그분이 최종적인 판결 선언문을 듣기 위함이거나 혹은 구찬 변명을 듣기 위해서 그들을 호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개정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들,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40장 15절에 이미 살펴본 바대로 섬들은 세상 나라, 세상 열방들, 온 땅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온 세상 열국을 불러놓고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랬죠?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들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각자 품은 뜻이 있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지요. 자신에게도 비전이 있고 자신에게도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직권의 과정 안에서 자신들이 공약했던 어떤 내용들을 가시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이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현대국가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나라들도 내 앞에서는 입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열방들은 물통에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버리시면 그냥 훅 불려갈 수밖에 없는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상스러운 말씀은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민족들에게 힘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앞에 우리가 봤던 말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왜 그러면 민족들에게 힘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러나 세상 열방들은 뒤에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분 앞에서 떨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7절, 8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죠. 따라서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힘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의미한 군주 앞에 나아갈 때 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상 가운데서 너희가 힘을 새롭게 해서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그들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법정에서 법정의 출두 명령서를 내리죠. 법정 출두 명령서를 전달을 하면 전달받은 사람이 반드시 나가야 됩니까? 한두 번 나가지 않아도 큰일이 안 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출하실 때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와 열방들을 이 법정에 호출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일깨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이 더 좋았던 번역인 것 같아요. 일으켜서. 일깨운다는 말은 행동을 일으킨다.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낸다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는, 소환되어 나오는 어떤 존재가 누구냐? 동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할 때 동방 혹은 북방은 이스라엘에 접근해 들어오는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동쪽에서부터 오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안상홍 아니죠? 네. 이단 교주가 아닙니다. 여기 동방에서 오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물론 제국 내에 있었던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칙령을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 즉 고레스로 하여금 칙령을 내려 자기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 뭐죠? 하나님이죠. 당시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정복 국가의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사실 이 일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수르의 포로 정책을 잘 알고 있죠. 아수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으면 다른 곳에다가 이주를 시켜서 온갖 잡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온갖 잡족들이 다 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국인들, 타국인들 시간이 내려오면서 서로 섞여가지고 이제는 혈통적으로 도대체 어느 나라 민족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바벨론의 이 정책은 매우 획기적인 정책이었고 당시로서는 의아스러운 정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펼쳤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온 자들을 고으로 돌려보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돌려보냈는가 하면 처음에는 사로잡아왔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고 일을 시키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이루어서 그래서 자신들의 경계를 좀 더 확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으로 삼기 위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매우 기가 막힌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돌려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성을 건설하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조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죠. 이런 약속을 역사 가운데 이루심으로 하나님 그분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정복했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 포로민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레스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들이 그의 칼로 티끌같게 그의 활로 불리는 초계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칼과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 군대의 특징인데 특별히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는 궁술에 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사 군대였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고레스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름을 해서 고레스도 메시아죠? 고레스도 메시아예요.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역사 가운데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레스가 적들을 추격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할 것이다. 고레스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런 상황,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상황에서 고레스의 군대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의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 그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바사왕 고레스를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두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고레스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예요. 고레스도 아까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고레스는 어떻게 여호와의 공의를 드러내는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옳고 바르고 정당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번 정하신 원칙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죠.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 그분은 항상 옳고 바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의, 의롭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성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판정에서 이방 나라를 불러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을 심문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 우리를 사로잡아 가겠던 바벨론이나 바벨론을 꺾고 자신들을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결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잊어버린 바 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방식으로 40장 1절 말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살아남아 있을 인류에게도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오, 시작하신 일들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내가 곧 그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곧 스스로 인자다. 내가 곧 요하다. 내가 곧 절대적 자아로 인류 역사에 충만한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보다 다 앞서시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의 범주를 벗어난 이 없다는 사실을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현 상황 자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눈에서 빗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바 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의 좁은 틀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서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정적으로 보여서 도대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무리한 종살이를 하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는가? 열방을 고레스에게 넘겨주고 왕들을 다스리도록 해서 결국은 그런 강력한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1, 2월 달까지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처럼 교류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좀 사람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인가? 라고 하는 그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잖아요. 김일성이 죽고 그다음에 김정일이 죽고 그다음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역사의 어떤 사람이 등장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뭐 고레스가 되었든 뭐 느부갓네살이 되었든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꼭 마음에 안 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드셔도 너무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인지 너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만대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전체를 가리켜요. 누가 세상에 많은 족속들을 일으키고 흥황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쇠하게 했느냐? 그 주체가 누구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미 너무 강력해서 도대체 이 거대한 세상을 누가 움직이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시종일관 역사의 무대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역사의 현장 안에서 배역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나라에 한 민족에 그저 어느 한 집단에 강구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쓸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손을 쓸 수 없으니 미안하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열방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세상 열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섬들은 먼 나라를 가리킨다 그랬죠. 땅끝은 그 당시로서는 아직 가보지 못한 어떤 곳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모든 세상들을 다 포괄하는 것인데 왜 섬들이 땅끝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40장 15절에서 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통에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고 그저 먼지에 지나지 않고 그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열방들이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호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편 2편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와 오늘 본문에서 다른 점은 뭐냐? 시편 2편에서는 열방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도전적 분위기가 읽혀지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겁에 질린 공포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단장을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호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왜 나를 호출할까? 아무 말 하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들을 호출했으니 오금이 저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떨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결국은 고토에 있는 자국 백성들을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실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신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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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는 스랍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제가 뭐라 그랬죠? 구별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고 말해요. 거룩하다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유사한 어떤 존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열방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7절 이하의 6절 7절을 보시면 세상 나라와 권세 잡은 자들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정복자를 대적하려고 노력합니다. 6절을 잘 보세요. 그들은 서로 도우며 힘을 내라고 격려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무지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무지예요. 그러면서 서로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헛된 짓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만들어내었다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장인, 네 종류의 장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인은 목공입니다. 목공. 목공은 대개 주형을 만드는 자로 대략적인 이 우상의 형태를 주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공이에요. 두 번째는 장인인데, 즉 금장색이 재련공 아시죠? 이 일꾼은 우상을 도금할 이 귀금속을 준비하는 이 일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일꾼은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망치를 사용해 가지고 금박이나 은 도금이 이 나무의 어느 한 위치에, 제 위치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박아 넣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장인은 매질꾼, 모루 치는 자, 이 대장장인데, 우상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고정시킬 못을 만드는 자입니다. 이처럼 목공과 금장색 그리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와 매질꾼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금을 입혔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단단히 박았습니다. 이게 무지한 인생들이 행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중에도 이런 실제적 우상을 만드는, 뭐 망부석을 만다든지 실제로 석가모니 그 형상을 만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훨씬 개명한 시대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지다 보니 어려움을 해결할 신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이 땅에서 부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신을 만들었죠. 허기지고 굶주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물질적인 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은 건강의 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요.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죠?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야심, 정욕, 탐심, 명예욕 등등 이런저런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신, 나의 사업 성취를 위한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행복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에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식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이루는 방편과 도구로 신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없었던 온갖 종류의 신학이 만들어졌는데, 가부장적인 폐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 여성신학이 만들어졌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 일을 자신의 삶의 최종적 과제로 삼다 보니 해방신학이 만들어지고, 생태계를 보존해야 인간 세상에 진정한 샬롬과 안식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환경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온갖 신학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학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인간의 높아진 고등한 이상을 이루는 이 방편과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인간의 절실한 필요로부터 만들어진 신학이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과 수단으로서의 신, 곧 금송아지를 다 하나씩 섬기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본래 원했고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비껴나가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 순으로 끌어내려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맞춰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에 수종되는 조건하에서는 하나님이 좋지만 그렇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열방들을 법정으로 호출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자신의 발 앞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그분을 당연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과는 좀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한 단락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가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앞에서 잠잠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왜 설교를 마무리하지 않고 왜 장황하게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네 명의 장인이 동원되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우상의 이 제조 공정을 왜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암묵적으로는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 일이 아주 복잡한 일인데 이런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옳고 바르고 특별히 쉬운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생들이 헛짓거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요긴한 일인가, 얼마나 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상을 만든 일이 얼마나 이처럼 복잡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방신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그리하여 결코 이방신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들이 섬기는 신, 이방신을 만드는데 지금 장인이 4명이나 동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우상을 만들 수 없어서 4명의 일꾼들이 각각 자기 일을 분담해서 지금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가 매줄꾼을 격려하면서 야, 땜질이 참 잘 된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여기 언급했어요. 성경이 참 재밌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가 땜질꾼의 이 매질꾼을 격려하면서 야 정말 땜질 참 잘 된다 라고 격려한 사실을 여기 언급을 했는데 왜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았는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요 도움을 줘야 될 신이 그 우상을 만드는 일꾼들로부터 참 좋다, 작업이 잘 됐다 라고 하는 검열을 받아야 된다면, 이런 판정을 받아야 된다면 그런 신이 어떻게 인생을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다루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이방 열방들의 공통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 꼭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 우상 숭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 보겠다.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내가 좀 건강하게 살겠다. 노후를 잘 준비해서 내 노후를 좀 안전하게 만들겠다 하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처럼 만들어 놔야 되고 자기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세워 놓아야 되는 이런 우상을 왜 사람들이 섬길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사찰 같은 데 가보시면 돌을 막 이렇게 쌓아놨죠? 그거 누가 쌓았습니까? 뭐 신이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뭐 쌓았나요? 다 사람이 그냥 해놨잖아요. 근데 괜히 그 앞에 가가지고 합장하고 이렇게 빌고 그러죠. 정말 웃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우상을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갑자기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뭐 수십 메터 되는 그런 우상들도 있잖아요. 중국에 가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거기다 옮겨놓은 거죠. 근데 그 앞에 가지고 사람에서 1cm도 전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막 절하고 그러잖아.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 과학을 말하고 그러죠. 정말 참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근데 왜 그러면 이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좋아할까요? 그것은 말하는 신보다 말할 수 없는 신을 섬기는 게 훨씬 쉬워서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반면 세상 사람이 섬기는 신은 말할 수 없어서 사람이 우상에게 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세상 신을 섬기는 게 쉬운 거예요. 자신의 바람을,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우상에게 빌어서 자기 명령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익숙한 거죠. 매우 편한 것입니다.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42장, 44장, 45장, 46장에 우상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사실을 부각시키는가? 그 이유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다음 달에 살펴보겠지만 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참 고단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힘들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하면서 상사로부터 이런저런 압박을 받아가면서 힘들고, 사업하면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업을 해보세요. 두세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이번 달에는 어떻게 월급이라도 좀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지냅니다. 부모님들이 쇠약해지고 때로는 원치 않았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겪기도 하고, 자녀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어떤 일은 되어지지 않고 등등등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 파묻히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야를 넓히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뭐 좀 잘 사느냐, 내가 했던 바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들을 불러내시고 세상 열방들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어뜨리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그런 일들을 무엇을 목적으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보여줘서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이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상고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무지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거나 우리의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한 관계로 두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거나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영원토록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님의 귀한 떡과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귀한 방편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참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을